요즘 기업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AI 기술은 이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당에 가면 사람이 서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 로봇이 서빙을 대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도 AI 기술이 접목되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줄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로봇의 오작동입니다. 얼마 전 경남 고성에서는 이 AI 로봇이 사람을 박수로 오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작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은 이렇게 불완전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완벽한 창조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오작동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뱀의 유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은 평안의 장소였으며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바로 이 뱀의 등장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강교하다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영리하다 혹은 뭐 교활하다 이런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이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어떻게 됩니까? 흉기로 변하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 역시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이란 동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긴 게 조금 그렇게 생기긴 했어요, 뱀이. 그런데 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뱀이 사단에게 사용되니 그 강교함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은 굉장히 교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접근할 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전략이란 먼저 여자를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포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왜 여자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보다 늦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엄중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해 듣게 되니 그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해 듣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내용과 그 결말 그리고 그 내용의 디테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달하셨습니까? 성경으로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자로. 사단은 그러한 이유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의 질문을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많은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완악하신 분으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단의 질문에 하와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3절을 보시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와는 지금 이 열매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죽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시면 죽고 또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죽는다가 아니라 죽고 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이야기가 지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대답에 뱀이 무엇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와가 이 뱀에게 미혹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은 은혜를 전해 듣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의 이야기하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전해 듣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뱀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선택. 뱀은 지금까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형해서 그분을 오해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 혹은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뱀은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지금까지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이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니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저 만족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선을 떼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열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게 되니 그때부터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 열매를 보아도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게 되니 그때부터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욕구, 견딜 수 없는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게 되니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의 파급력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혼자만 먹은 게 아니죠.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여기에 막 좀 집착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네가 먼저 잘못했니? 내가 먼저 잘못했니? 뭐 이런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파급력.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한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어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며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공동체까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적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뱀의 주장처럼 이 선악을 알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100%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진실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하는 거예요. 100% 거짓말이야. 그들의 눈이 실제로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수치심.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숨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적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까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내려갔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실 곳으로 숨고자 하는 것입니다. 깊은 동굴 속으로 자꾸만 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숨어 계셔서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이 힘들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숨어 계시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비록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 타락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어 계시지 않고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육체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숨어 계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 숨어 계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질문을 아담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거기서 숨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범죄하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5개 찬양대가 연합하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5개 찬양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려오니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